우리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죠. 내적으로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 삼아, 성례를 도구 삼아, 기도를 도구 삼아 그렇게 신자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정한 방편을 잘 따라가야 돼요.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물은 사람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한 그 소용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이유는 신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풍성히 거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편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못 박는데 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바른 사용이 아니죠. 물을 가지고요,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요, 엉뚱하게 쓴다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사실, 그 바른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158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158문은 일견 나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어지는 6절도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감독 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장로, 다스리는 자, 교회 지도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상당히 요구되는 조건이 까다롭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참 어려운 친구입니다. 그냥 언변술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사람들을 좀 잡아놓을 수 있다면은 좋은 조건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내적 외적 성품을 다 요구하세요.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 있는 선생이 왔다 그래서 딱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시간을 통해 검증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말씀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지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설교하는 자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단순히 뭐 신학교 나와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 성품에 있어서도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일단은 말리는 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저의 매뉴얼이에요. 제가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정인지 모릅니다. 격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특정한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말려도 막으셔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열정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기차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소명은요, 불이거든요. 소명은 불이에요. 내 안에서 이 불이 타오르니 전하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이 설교자를 위해서 또 교회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에 할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요구되는 조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우리가 정말 이 직임의 고귀함을 깨닫고 사람이 고귀한 게 아니라 이 직무가 고귀한 거예요. 이 직무의 고귀함을 깨닫고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 잘 드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슨 선물 주셨을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걸 얘기하죠.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승천까지 한 세트예요.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고 뭐 성육신만 얘기하면 온전하지 않아요. 승천과 재림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일시직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이 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직분자죠.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또 여기서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전도자와 또 하나님께서 정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셨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와 교사는 아직까지 있죠. 목양의 임무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이 선물을 어떤 현금이나 어떤 부동산 주지 않으시고 사람, 직분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볼 때, 저 사람 나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선물로 주셨을까? 어떤 직무를 행할 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렇다면 이 직무를 귀히 여겨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에서는 직접적인 직무를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주님이 이 지식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임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가르침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모임들을 봐요. 연말이니까 또 모임도 많고, 또 주중에 꾸준히 하는 모임들도 있죠. 그런데 가르침이 없는 세상 모임들이 대단히 많아요. 일단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모여서, 뭐, 각자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은 넉넉히 꾸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삶을 나눈다 해도 그 안에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공적 모임엔 더욱 그러합니다. 가르침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계속 찬양합시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뭐 없겠어요? 특수한 사항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이 직무 주신 자로 하여금 회중들이 배우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성찬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례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권징도 행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말라기 2장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건을.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지식을 가르치는 제사장. 사실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 전도자가 돼야 되고요. 당연한 말씀. 종교개혁의 기본 이념인 만인 제사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요. 돌아오는 주일에 사도행전 17장 후반부 보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공통분모를 잡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요, 공적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공적으로. 모일 때에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합당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백성 중에 말 잘하는 자가 와서 나도 좀 합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가까이 가게 집에서는 다 요리사죠. 다 요리사예요. 근데 우리가 식당 들어가서 자, 제가 한번 실력 한번 뽐내 보겠습니다 하고 주방장을 쫓아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공적으로 설교되어야 함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보내심 받은 자들이 공적으로 설교하게 하셨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참으로 신중하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신학교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오늘날의 세미나리. 이런 신학 대학원, 뭐 신학교 이런 거 없었는데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그 당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복무할 수 있었던 공식적인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규례를, 합당한 준비 조건을 존중하신 분이시죠? 제 아들은 신학교 안 나왔죠. 그러나 3년 동안 그분과 먹고 자며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1년, 2년 기숙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년은 그렇게 안 하죠. 제 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도의 부름받은 요건이었습니다. 장로와 감독과 집사를 택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짧게 볼게 아니라 길게 보며 검증을 받아라.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학교에 가서 준비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도 보편 타당한 규례를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정규 교육 없이 얼마든지 공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그런 예를 보잖아요. 뭐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 무디 같은 사람, 스프러전 같은 사람. 신학교 클래스 뭐, 한 타임이라도 받았어요? 핑크, 아더 핑크는 어때요? 무디 신학교 나오다가,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사역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특수한 건 일반적인 규례를 삼을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항상 오늘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편 타당한 일반적 법칙을 세우진 않아요. 자, 오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수한 규례, 그런 거인과 같은 인물들을 오케이,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을 만드시어 질서와 균형 아래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주님께 은사와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관심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학 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훈련되어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 클래스에서 뭐 철학도 배우고 고전어도 배우고 뭐 과목들이 대단히 많아요. 특별히 3년 세미나리 과정은 무슨 고등학교 교과 과정 같아요. 배우는 게 너무 많죠. 하지만 겨우 맛만 보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왜 최소 조건으로 이런 학교를 요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린아이, 늙은이, 무난히 자라온 사람, 남녀, 외국인, 다양하잖아요. 현대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보세요. 그는 구약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접근합니다. 공통분모를 찾아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준비된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삼아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설교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게 두꺼운 책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자를 청빙하실 때는요, 무조건 뭐 이력서 갖고 오시오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요, 그가 얼마나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겸손히 양떼를 먹이기 위해 먼저 자기가 잘 먹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을 겸손히 청빙하셔야지 그저 학위만 보고 외적인 스펙만 보고 청빙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적으로 설교를 부르심 받은 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교육자는 큰 직무를 진 자입니다. 그 부담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그 짐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4장 14절을 봅시다. 이에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건 집사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안수를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안수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지지를 받아야 설교자로, 공적 설교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할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공적인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신중한 일입니다. 장로도 설교할 수 있죠. 어떨 때는 회중 가운데 정말 은사 있는 자가 나눌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께 부름받아 훈련받은 자가 공적 설교를 감당하는 게 옳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참 실패하고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제자를 12명 세웠는데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다 졸업시험에서 페일, 낙제에 가까워요. 다 도망갔으니까. 뭐 요한은 남아있었다고 하지만 그도 사실 겁쟁이였으니까요. 또 하나는 마귀였죠. 승천하셔요. 부활하고 승천하 죽음을 이기셨대요. 아직까지 쟤들 잘 못 믿죠. 승천하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준비도 좀 안 돼 있는, 무슨 책 한 권 남기신 것도 아니고 건물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제도를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 외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남기셨어요. 한 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어둠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람. 그러므로 설교자로 세워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로 세워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부족해도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